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말씀을 더럽고 추악한 저의 입술로 읽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신자답게 이 말씀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먼저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설복을 당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요기요 짐이 아닌 너무나도 뚜렷한 사실이요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즐거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한 참된 소망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제일 먼저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제로 옮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혀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하는 말씀도 로마서 1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빚을 졌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본래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졌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누구보다도 복음의 풍성함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 전체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혜택을 받는 일과 관계에서 비껴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 받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전해받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성화되는 일도 거듭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말씀을 전해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복음은 흔히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 듣고 싶죠? 저희도 정말 어쩌다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죠? 일반적으로 듣는 소식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상당한 모범이 되는 모범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 뭐 그렇게 어깨를 우쭐거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성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율, 성형수술, 낙태율, 아이들 안경 착용률이 1위예요. 얼마나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심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130~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적어도 이런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뭐 소득주도 성장이냐? 뭐 소득재분배냐? 무슨 공평과 정의냐?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가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끌고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가치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도나 구조의 개혁으로 가능했더라면 벌써 개혁되었어야 되는데 왜 되지 않고 있는가? 무슨 혁신, 학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개혁, 혁신을 아무리 말해도 왜 그게 되어지지 않는가? 복음을 진정한 대안으로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복음을 언급하고 난 다음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로움이 복음과 관련 없이 드러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끄럽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손상당하는 그런 정도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첨예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증을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16절 한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못마땅해한, 못 믿어온 어떤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같은 값에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는 약간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부끄러움의 정서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자신의 하체를 가른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을 했거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을 등한히 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마땅히 이뤄야 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불명예와 실패의 감정으로서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이 인식을 넘어서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인격적 책임감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서 부끄러움의 정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마땅히 부끄러운 일을 행해놓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과실을 따먹게 되므로 이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열매는 아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타락했으나 동물이 되지 않았고 타락했으나 사탄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으면서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부끄러움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복음을 언급할 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에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음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바울은 십자의 복음을 드러내어 자랑했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소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복음을 좀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오해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에 비춰볼 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인류를 크게 나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요. 지혜롭다라고 자처하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분이 내려와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멸절시켰다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내려와 보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였습니다. 이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를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형이상학적인 뭐 이야기를 가지고 뭐 해야 뭔가 고상한 게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무슨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처럼 허술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드러났지요. 아르요바고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기롱했다 그래요. 조롱했다 그럽니다. 아, 그런 도도 있구나.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호기심은 가져다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 전체를 거려서 믿을 만한 복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것은 매우 미련한 거예요. 과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인문학을 한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신학을 인문학 밑에 둬요. 적어도 중세시대 때나 종교개혁 때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고 그랬지요.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조차도 인간의 이성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연구되고 그렇게 되는 정도의 학문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 수준에서 신학을 이해하고 그래서 다소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복음이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소위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이름 있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메시지를 다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겠으나 마치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총체적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중립상태로 절대로 놓아두지 않아요. 배척하든지 믿든지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저 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도 저도 아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치 믿는 자처럼 행세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발로 차버리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봤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를 떠나가도록 하든지 양장안에 결단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었지만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았고 그리하여 1장 33절 끝으로 가면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그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송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것이 동력이 되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실하게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복음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보기보다 복음에 대한 일반적 정서,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뭐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는가라는 이런 마음의 정서를 헤아려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 그런데 자신은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존재로서 복음의 귀중함과 영광을 나는 무한한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존스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총 11번의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1964년도에 복음 설교를 했는데 그 책이 물론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책을 쓰려고 설교집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다 속기사들이 속기를 해놓은 것을 후대 사람들이 펴놓았는데 어쨌든 그 설교문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다. 복음은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무엇이 아니에요. 복음은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다면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은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보면 뭐 전도 특공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도 폭발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 조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잘 조련시켜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첫째는 인간의 지식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존재와 실상과 관계된 것들로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은 비실제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법,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굴릴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당장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뭐 지금 내 실존적인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물질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와 정열을 인문학 연구나 예술, 역사 연구에만 쏟아붓는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런 가치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도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물질주의적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적 감각들이 감지하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이 이성이잖아요. 오감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뭘 연구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좀 부끄러움이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뭔가?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3, 40년 전에는 교회당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당을 지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심지어 큰 교회당이 경매 붙여진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모양은 딱 교회당이에요. 정말 딱 교회당이에요. 빨간 벽돌로 지었는데 근데 보니까 카페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미라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온 우주에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눈 씻고 봐도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그게 바벨탑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어지게 될 시대 정신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개척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열심을 안 내다가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학문한 일에 사업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막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원리는 뒤에 가 있고 나도 저들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심지어 신학을 해도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보겠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대형교회를 한번 목회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정도는 인간의 교만함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바로미터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자꾸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뭐 뭘 했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이 복음 안에서 회심하여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라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에게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복음만이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복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선이해 때문에 대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어리석게 보고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적어도 당신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복음과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왜 그런 모습을 드러낼까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공적 현장에서 드러내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또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뭐 가슴팍에 이름표 붙이고 달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 자리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설사 경험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복음의 고귀함과 가치를 경험한 사람, 인간의 생사를 가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래 자신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장 궁극적 목표와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제는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 문화에서 배웠던 선생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요? 그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8장에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할례 받은 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인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나도 자랑한다면 그런 정도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전에는 자랑했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만들었던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따라서 내가 정진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이 변화받은 것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보므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할 때 뭐 기도하고 그 다음 큐티하고 다 좋지만 실제로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과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을 직접 전해보세요. 지난 주간에 3월 3일 날 저희 교회 김성진 성도님 모친 암으로 이제 투병 중인데 이전부터 제가 한번 뵙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몇 차례 컨택을 하다가 원치 않으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이제 오셔서 한번 복음을 전해달라 말씀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억이 오락가락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선망 증세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의 의식에 어떤 어림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대화를 다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증인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몸이 좀 회복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폐렴증이 생겨서 아마 조만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뚜렷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저는 근래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수반하는 일에 관계된 능력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수반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병고치는 은사 기절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능력이에요. 사신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바로 그런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게 되지요. 믿는 자는 의롭게 되지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수반하는 능력이에요. 때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매우 즐거운 것처럼 보이고 매우 견고하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세력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상황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가리켜 무슨 교회라 그러죠?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칼에 찔려서 쓰러져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립니까?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아이들 뭐 틱 증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고장나 있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과 의사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소 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유예시키는 거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해결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뿌리 깊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아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그 동화 작가가 유아 성추행을 해가지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르는 세상 선생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모순이 바로 그건 거예요. 정의와 공평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죠? 돈을 끌어모읍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의 절제력만으로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공평과 공의라는 가치, 그것을 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안에 죄죽임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공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름에서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사회에서 큰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이 죽어가는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뭔 복음이 중요하냐? 당장 사람이 죽는데 먹을 거 줘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먹을 걸 먼저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교회당 지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선교지 가보세요. 교회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수되는 교회가 아닌 커뮤니티로 남아있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안 마시는데 갈증이 해소됩니까?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과 연결이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복음은 그래놓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매우 영광스럽고 복음이 매우 고귀한 복음이긴 하지만 이 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믿음 없는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지 그냥 복음이 그냥 그런 일을 그냥 막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신하면 능력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상교회,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현상교회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세례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인도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직분자라는 이유만으로 믿는 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교인 중에 직분자 중에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믿는다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그 정도 되면 턱걸이 정도는 되겠구나. 사사오입하자. 반올림 해준다.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 믿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제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일부 사람이 아닌 믿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요. 그래서 인종과 혈통,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지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왜 그 다음은 헬라인이죠? 뭐 유대인이 뭐 좀 더 머리가 좋고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대개 미국이나 온 세계 사실은 이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이렇게 모으게 만들고 보통 성년식이 되면 한 1억 정도의 돈을 준다 그래요. 요즘 돈이 돈을 벌잖아요. 작년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중에 돈 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시작점에서인데 저 사람들은 벌써 우리보다 100m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처럼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나으니까 먼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타나고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어쨌든 복음의 씨가 그곳에 떨어져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 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나타난가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반박하자 사도 바울 일행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 간다라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 너희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정되고 작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셨습니까? 이방 사람들 이미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 온 나라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을 택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졌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사를 줍니까? 누구에게 주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먼저 백신을 맞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인격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노출되어도 이기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대로 의술적인 조처를 취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구원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질서 없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 질서는 무의미합니다. 물론 로마서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지만 그리하여 어떤 불건전한 선교단체에서 BTG 센터 아시죠? BTG가 뭡니까? Back to the Jerusalem의 앞에 알파벳을 합쳐놓은 거예요. 열심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 중에 자꾸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될 그런 의무와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은 로마서 전체 울려 퍼지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용점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의 도리를 찾고 구하다가 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어떤 문맥에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고난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염려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는 그 문맥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고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 늘 탄탄 대로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도 요즘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무실에 원서를 내니까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량. 주량을 쓰도록 돼 있어요. 왜 그죠? 영업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따라요. 근데 복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벌면 적게 벌지 당신들의 그런 욕에 나는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와 태도를 갖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전도 그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뭐 복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고 파산하는 일,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시련과 음모,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부끄러움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기보다 복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1년 반 동안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학과장 밑에서 시다발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경험이 있어요. 술자석에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저는 천분의 일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낯선 나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의 도전, 위협, 협박, 유혹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하지 말고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법, 아이 자녀 양육 성공법 그런 거나 이야기하지. 무슨 뭐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회유나 협박, 조롱,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절대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라. 포스트모던의 세대. 그죠? 뭐가 그게 절대냐? 다 종교다원주의. 뭐로 가나 돌아가나 다 믿으면 된다. 다 좋은 이야기 하는데 뭐 어떠냐? 이런 가운데 배타적 복음을 우리는 견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보편성, 제한성과 보편성,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드높이시고, 복음이 주는 위로와 영광 안에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이 주는 도전과 권면과 책망과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자들에게 구원을 신함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이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아는 자로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질서가 의미하는 말씀이 뭔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드높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